지금부터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가 제공하는 온라인 회복 모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독증 사역에 늘 헌신하시는 이혜왕 선교사님이 나와 계시고요. 저는 한선희입니다.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가 제공하는 온라인 회복 모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5번째 온라인 회복 모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이번 온라인 회복 과제는 제목만 봐도 중독 도박 가정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내용임을 알 수 있고 과제가 아주 특이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회복 과제는 끝까지 청취를 하시면 네. 정말 다른 곳에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회복 내용을 학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도박 중독자와 가정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이며 네. 비록 다른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도박 대신에 자신의 중독 문제를 적용하시면서 회복 과제를 이행하시면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봅니다.
네, 먼저 중독증은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성은 물체를 사용하거나 어떤 행위를 추구하려는 통제할 수 없는 충동, 강제성, 만성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 행위나 물체 사용을 줄이거나 통제하거나 줄이려고 시도할 때에 극심한 정서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중독물질 사용이나 중독행위를 더 오래 또는 더 많이 하게 되어 허용 한도 수치가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중독증은 중요 사회생활, 직장생활, 리크레이션 활동들을 방해하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모양 한번 중독에 처한 사람은 평생 동안 중독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대가가 아주 큰 병입니다.
네, 이번에는 무엇을 도박이라고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돈이나 값이 있는 무엇을 예측 불가능한 기회에 거는 게임 또는 시합의 결과에 위험을 거는 것을 도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요, 돈이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내기를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한 특정 사건의 결과에 운을 거는 사람을 도박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중독 도박자라고 할 수 있는지요?
충동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특성 때문에 평소에는 잘 인식할 수 없는 만성적 및 심리적 진행성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중독 도박자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은요, 문제 도박자와 사교 도박자는 어떻게 다르죠?
도박이나 도박을 계획하는 일에 상당한 시간과 정서적 에너지를 투입하고 자신의 형편에 맞지 않게 많은 돈으로 내기를 하는 사람을 말해서 중독 도박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회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네. 저절로 이런 사람들은 중독 도박자가 되고 맙니다. 네. 반면에 사전에 도박할 시간과 금액 한도를 정해놓고 네. 그 한도 내에서만 도박을 하는 사람을 소셜 갬블러, 사교 도박자라고 하며 네. 이들은 언제든지 도박을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회복 참여자분들도 생소하시겠지만은요, 도박자의 시계, gambler's clock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뜻하죠?
도박자의 내적 및 외적 시계는 일반 사람들이 것보다 더 크게 똑딱 소리를 내게 마련입니다. 네. 도박자는 내기를 해야 하고 네. 돈을 벌어야 하고 각종 고지서와 빚을 갚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모든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루에 24시간이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박자는 이러한 복잡한 일들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하나의 단순한 시계를 지니고 있으며 시간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편이고 그들의 시계는 동일한 비율로 똑딱거리지만 도박자의 시계는 마치 시계 수리점에 걸려있는 고장난 시계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게 됩니다.
갖고 있는 시계가 많으면 소음으로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예, 시계 수리점에 있는 시계들은 각기 다른 비율로 똑딱거리고 각기 다른 간격으로 시계종을 울려도 그 불협 화음들이 시계를 수리하는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지 않는 것처럼 도박자나 중독자들도 자신의 여러 시계 소리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시계 소리들을 정확히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도박자나 다른 중독자들 또한 그들만의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에 익숙해져서 도박 중독자들에게는 무려 5개의 시계가 동시에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네, 5개의 시계라니요. 회복 참여자분들은 아직도 잘 이해가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도박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시계가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첫째, 도박자 자신의 시계.
Gambler's Clock.
둘째, 사교 및 가족에 대한 시계.
Social and Family Clock.
셋째, 직장 또는 경력에 대한 시계.
Job or Career Clock.
넷째, 도박 부채 또는 전당포에 대한 시계.
Debt Clock or Pawnshop Clock.
다섯째, 생체 학적 및 내적 욕구 시계.
Biological and Internal Desire Clock. 이렇게 이들 다섯 가지 시계들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 똑딱 소리를 내고 번쩍이다가 어느 한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게 되면 나머지 다른 시계들도 그 속도를 더 내게 마련입니다.
네, 송 교사님.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도박자의 자신의 시계,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예, 도박자는 일반 사람 모양 자신의 24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사교 및 가족에 대한 시계는 무엇을 말할까요?
도박을 하면서도 밤늦게 오고 새벽에 들어와도 가족이나 혹은 친구들한테 할 일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따로 그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직장 또는 경력에 대한 시계는요?
돈을 벌어야지 도박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밤새고 도박을 했어도 다음날 새벽에 다시 직장에 나가고 혹은 자기 캐리어를 위해서 열심히 이것저것 다 하는 시계를 말합니다.
도박 부채 또는 전당포에 대한 시계는 어떤 뜻일까요?
예, 아무래도 도박을 하게 되면 빚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전당포에 아내의 반지를, 다이아 반지를 맡겼으면은 미친 날까지 찾아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넘기면 빼앗기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그 안에 이자를 내고 갚아야 되고 이런 거 신경 쓰는 것도 클락이 있는 거죠.
아,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생체학적 및 내적 욕구 시계는 어떤 뜻일까요?
예, 이분들은 그 에너지가 충분해가고 밤새고 그러지만은 네. 그래도 그러면서도 자기도 섹슈얼 디자이어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자기의 욕구들이 있어요. 생체적으로 네. 식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다 또 따로 챙겨야 되는 그런 또 욕구적인 시계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도박자의 시간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왜 도박자들은 다섯 개의 시계가 필요할까요?
일반 사람과 달리 이분들은 내기를 우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둘째는 내기 결과를 기다려야 하고
네.
셋째는 따도 다음번 도박을 위해서 돈을 또 따야 하고
네.
네 번째는 돈을 잃고 나면은 빌린 돈을 갚을 돈을 또 구해야 해서 도박을 하고 다섯 번째는 돈을 구해서 사채나 은행이나 혹은 스포츠 게임 부기 등을 만나서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바쁜 이런 다섯 가지 스케줄을 다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 이러한 그 신경들을 쓰는 가운데서도 도박자는 설상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로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직장에 출근할 시간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도박을 더 하기 위해서
To gamble more
가족들에 대한 부양 책임을 위해서
To meet family responsibilities
도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To cover up the gambling activities
네, 송 교사님, 이런 상황에서는 도박자들이 기진맥진하거나 흡연 또는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며 스트레스에 관련된 문제들로 스스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도박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죽겠다는 큰 소리를 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도박자는 자신의 도박시계, 즉 갬블링 클럭만 계속 응시하게 마련입니다. 도박하러 갈 적마다 다른 시간 스케줄을 짜고 미국 동서부 지역에서 실시하는 스포츠 게임이나 경마에 돈을 걸기 위해서는 그쪽 시간에 맞춰서 새벽에 일어나서 전화를 걸거나 배팅 마감 시간에 맞춰서 인터넷에 접속하기도 합니다.
네.
도박자는 카지노나 경마장에서 많은 시간 동안 도박을 할 수 있고 스포츠 도박과 주식 데이 트레이딩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단 몇 분 만에 내기를 걸 수도 있으며 주식 브로커들을 통해서 주식을 투기로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박자가 도박 내기 액션을 취하지 않을 때는 도박 시계와는 상관이 없는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도박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도박자는 도박에 관한 강박관념에 꽉 차 있고
네.
도박을 생각하고 있거나
네.
또는 다음 도박을 준비하고 있어서 문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네, 대단하군요. 이번에는 도박자의 가족분들의 시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역시 가족들의 시간표는 종종 도박자의 시간표가 되어버립니다. 언제 어떻게 다시 도박이 시작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족들의 일상생활도 얼마 안 가서 도박자의 스케줄에 따라서 맴돌게 마련입니다. 아마 아내는 도박자 남편이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마치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생각되어서 아내는 무시, 상처, 분노 및 거부된 처참한 기분일 것입니다. 도박자는 도박 위주의 삶으로 스케줄을 잡기 시작하여 도박하는 시간이 점점 증가하고 새로운 도박 방법과 장소들을 물색해서 자주 핑계를 대거나 이유 없이 집을 들어오지 않거나 직장을 결근합니다. 가족들이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시간을 내지 못하며 모처럼 집에 있어도 도박자는 스포츠 도박이나 주식 도박 결과를 알기 위해서 컴퓨터를 켜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TV를 보느냐고 가족들과 여유있게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네, 그럼 가족들은 도박자의 시간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인데 다음 질문들은 가족들이 도박자의 시간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어줄 것입니다. 도박에 의심이 가는 사람을 그 사람으로 생각하시면서 다음 22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yes or no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첫째, 그는 운전면허 갱신, 치과의사 방문 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들을 하는데 너무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까?
둘째, 그가 집에 있어서 다른 행사에 참여하거나 해야만 할 일이 있을 때에 늦게 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또는 일찍 집을 나가버립니까?
셋째, 가족인 당신의 삶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시간표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까?
넷째, 그 사람은 가족이 잘 모르는 병가나 사적인 용무로 직장을 결근합니까?
다섯 번째, 그 사람은 휴가를 몇 주간 한꺼번에 가기보다는 며칠씩 나누어서 휴가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여섯 번째, 그 사람은 직장에서 내기를 주관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까?
일곱 번째, 가족인 당신의 집이나 직장으로 종종 수상한 방문자들이 찾아와서 성가시게 합니까?
여덟 번째, 그 사람은 계속 라디오 스포츠 중계 방송이나 뉴스를 듣습니까?
아홉 번째, 그 사람은 프로젝트들을 시작해도 완전히 끝내지 못하는 경향입니까?
열 번째, 그 사람은 가족인 당신이나 주위 사람들이 계속했으면 하는 활동들이나 교제들을 자주 중단 또는 그만둡니까?
열한 번째, 당신은 그 사람과 자주 싸우거나 그 사람의 시간 사용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합니까?
열두 번째, 그 사람은 외근 판매와 같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직업만 가지고 싶어 합니까?
열세 번째, 그 사람은 전화나 인터넷에만 매달려서 사는 것 같습니까?
열네 번째, 그 사람은 사교적인 행사를 계획할 때에 초청받기를 거절하거나 늦장을 부립니까?
열다섯 번째, 그 사람이 자주 시계를 쳐다보는 것 같습니까?
열여섯 번째, 그 사람이 어디에다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까?
열일곱 번째, 그 사람은 가정과 자동차 정비, 가사일, 자녀 돌보기 또는 어린아이나 노인 친척들을 돌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책임들을 태만해야 왔습니까?
열여덟 번째, 그 사람은 계속 주식 브로커나 다른 재정관리인들에게 전화를 겁니까?
열아홉 번째, 그가 도박을 하지 않을 때에도 도박에 관련된 책을 공부하거나 경마 지표 또는 스포츠 게임 결과 및 통계 등을 점검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목격해왔습니까?
스무 번째, 그 사람은 새로운 도박 방법이나 도박 장소들을 추구하여 왔습니까?
스물한 번째, 그 사람은 휴가 때마다 도박이 가능한 장소로 가기를 고집합니까?
스물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 사람은 점점 더 도박으로 시간을 소비합니까? 온라인 회복 참여자 여러분, 이상 22가지 질문 중에 1번부터 18번 질문에 예스가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그리고 19번부터 22번 질문에 예스가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만약 가족인 당신이 1번부터 18번까지 질문 중에 6가지 이상의 예스라고 대답을 했고 19번부터 22번까지의 질문 중에 2개 이상의 예스라고 대답을 했으면 당신과 함께 사는 그 사람은 상당한 시간을 도박에 소비하고 있어서 이미 문제가 심각해졌을 것입니다.
선교사님, 혹 부모님들이 10대 자녀들의 도박을 확인할 수 있는 지리문이 있으면 이 시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대 젊은이들도 자주 도박을 하며 이들은 성인보다 더 빠르게 도박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모님들은 다음 7가지 지리문을 통해서 자녀의 도박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가 이상한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받습니까? 두 번째, 자녀가 전보다는 더 자주 전화를 걸거나 통화 내용을 아주 비밀로 합니까? 세 번째, 자녀가 전화 거는 것에 어떤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까? 네 번째, 자녀가 이유 없이 학교를 빠지거나 공부를 덜 하고 방과 후 활동들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자녀가 가족이나 과거 친구들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 자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있습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자녀는 일방적으로 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어느 한 스포츠 경기의 최종 스코어 결과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상 7가지 질문 중에 어느 한 가지에라도 yes,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으면 부모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정도로 자녀의 삶에 무엇인가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며 그것이 도박이나 마약, 인터넷 또는 우울증과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주위 사람들이 문제 도박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독 도박 치료는 마약이나 알코올 치료와 유사하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12단계 그룹 회복 모임, 정신심리치료, 동기부여 면담, 인지행동치료들이 있고 종종 이들을 함께 병행해서 적용하기도 합니다.
네, 선교사님, 그럼 도박자 회복 모임에서는 회복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알코올 회복 모임 유형을 본따서 만든 12단계 도박 회복 모임은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치료에 적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비용은 없고 여러 군데 있어서 미국에만도 1200개 이상의 회복 모임이 있습니다. 통상 전문 치료자들도 도박 회복 모임을 추천하며 회복 모임 참여자들은 그들의 도박 습관에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그룹 회복 멤버들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치료하며 위대한 힘, 즉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고백 모임에서는 참석자들이 자신의 중독되었던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중독 행위 결과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며 회복된 다음에는 회복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회복 선교 일도 하게 됩니다.
네, 중독증에 관한 정신심리치료는 어떤 것이죠?
정신심리치료자들은 도박 충동을 내면에 깔려있는 심리적 상태의 증상 또는 표출로 간주해서 흔히 유년기의 뿌리, 즉 영어로 말하면 roots in the childhood으로 봅니다. 심리치료자들은 도박 환자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고 대면하도록 돕게 됩니다. 도박자들이 죄의식 감정 때문에 자기 스스로 벌하기를 위해서 돈을 잃고 싶어 한다고도 하며 도박자들은 죄의식 감정 때문에 자기 스스로 벌하기 위해서도 돈을 잃고 싶어 한다고도 보며 중독 도박을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 또는 전능하다는 자아도취 감정의 결과로 보기도 합니다.
네, 동기부여 면담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동기부여 면담은 치료에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잡다한 감정들을 알아내고 해소시켜서 변화 준비를 촉진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면담자는 공격적인 대질, 다툼, 나쁜 취급, 비난 또는 단독직입적인 설득은 회피하면서 감정이입과 충고, 영어로 말하면 Empathy and Advice를 제공해서 중독 도박자로 하여금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면담자들은 선택의 자유를 고취시켜주고 변화 능력을 신뢰하도록 격려해주는데 역점을 둡니다.
네, 선교사님, 이번에는 행위치료를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위치료자들은 도박을 야기하는 요인들과 도박 충동을 자극하는 외적인 상황과 내적 상태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잭 강화 또는 보상과 같은 강화 요인에는 내기 스릴, 승리 흥분, 일상적인 문제들로부터의 도피 또는 기분 전환, 그리고 잃은 것에 대한 수치심 회피 등이 포함됩니다. 어쩌다가 이따금 도박에서 돈을 따기도 하지만 이때 우발적으로 행위의 보상 감각을 맛보게 하는 심리적 체험은 보상 심리가 사라졌을 때에도 그 제거가 어려워서 중독증으로 발전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도박과 관련된 시각, 음향, 육체적 감동, 심지어는 무드와 감정들까지도 도박을 더 많이 하게 해서 거의 자동적으로 도박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봅니다.
선교사님, 주위 사람들이 문제 도박자들을 도울 수 있는 마지막 방법으로 인지치료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치료는 도박자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데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인지치료의 목적은 세상, 자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내면적인 아이디어들, 즉 통제 망상, 찬스와 운명에 대한 불합리한 고정관념, 딴 것에 대한 선택적인 상기, 특별한 기교가 있다는 신념들을 분명히 알게 해서 바꾸어 주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치료자들은 중독 도박자들에게 도박을 돈을 버는 모험보다는 비싼 오락 형태로 간주하도록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인지치료와 행위치료를 합쳐서 인지행동치료라고도 말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선교사님은 늘 가족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오셨는데요. 이번에는 가족 회복 모임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독 도박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미납 고지서, 계속된 말다툼, 만성적인 거짓말 등이 있고 이는 근심 걱정, 불신 및 갈등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부 또는 가족 치료 도움이 필요하므로 가족들 또한 참석자들 간에 서로 도울 수 있는 도박 가족 회복 모임을 통해서 스스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네.
무슨 중독이든 가족이 회복에 열심인 가정은 회복이 꼭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하네요. 무슨 중독이든 가족의 회복에 열심인 가정은 회복이 된다고요.
네.
네, 혹 중독 도박에 대한 의약품 치료는 없을까요?
아직 문제 도박 치료에 의약품 치료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도 별로 없습니다.
네.
어떤 연구에서는 신경 안정제인 마취성 기량제인 날트렉션이라는 약이 있어요.
네.
이것이 도박 충동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네.
도박과 우울증 간의 유사한 평행성 때문에 일각에서는 프로작과 같은 일부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사용을 제기하기도 하죠.
네.
그러나 정작 중독 도박자들은 항우울성 약품이나 기타 약품들에 일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 또한 큰 걸림돌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활동성 도박자와 도피성 도박자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박자를 활동성 도박과 도피성 도박으로 구분합니다. 활동성 도박자들은 고도로 경쟁적이지만 쉽사리 심심해하여서 불필요한 위험을 걸며 충동적으로 결정들을 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행동성 도박자들은 액션 갬블러라고 하며 포커나 블랙잭, 경마, 스포츠 도박, 주식 투기 등을 선호하며 나름대로 그 방면에 기교가 있거나 기교가 있는 척들을 하며 주로 남성 도박자들이 액션 갬블러입니다.
네.
도피성 도박자들은 슬롯 머신, 빙고, 복권 등과 같은 순전히 운에 맡기는 수동적인 게임들만 더 좋아해서 이들은 자주 우울하거나 불안함을 자신들의 감각을 마비시키거나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도박을 하며 주로 여성 도박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네, 선교사님 혹 도박자의 유전이나 생체학적 기질에 관한 조사 자료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쌍둥이에 관한 조사에서 유전적으로 도박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개인의 차이는 35%라고 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병적 도박자들은 판단과 결정센터인 대뇌의 전두엽 부분에 비정상적인 활동들이 발견된다고 해서 도박 문제는 유전적 또는 신경화학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중독 도박에 대한 생체학적 연구자료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중독 도박자들은 우울증, 조울증, 알코올과 마약 남용, 그리고 성격장애 등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들 합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도박 해본 모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황 발작이 22%, 우울증이 72%, 알코올 남용이 52%가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참작해 볼 때에 도박의 원인 규명은 어렵고
네.
설상가상으로 알코올에 취한 상태에서 비합리적인 베팅 결과는 더욱 술을 하게 만들며
네.
또 도박으로 돈을 잃은 자체가 우울증을 야기해서 도박자는 우울 심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욱 도박을 하게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문제의 발단이 무엇이든지 간에 회복하지 않으면 이러한 패턴은 한없이 그리고 끝도 없이 계속되게 마련입니다.
네, 선교사님은 모든 중독 회복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도박 중독과 알코올, 그리고 마약, 기타 중독 문제들을 어떻게 갔다고 보시는지요?
비록 미정신의학협회가 도박 중독을 공식적으로 충동통제장애, Impulse Control Disorder로 분류는 했어도 도박 중독은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과 아주 유사합니다. 4개의 3는 마약의 흥분도취에 해당되며 배팅 규모의 증가는 약물을 의도했던 것보다 점점 더 많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박을 못할 때는 도박자가 겪는 안절부절이나 성급함은 약물 중독자의 금단 증상 반응과 똑같습니다. 도박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가족들이 돈을 주거나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은 필요한 회복치료는 하지 않고 마치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의 해독 작업부터 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15번째 온라인 회복 모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온라인 회복 모임 참여자 여러분, 다음 회복 방송까지 평안하시고 회복 작업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도박자의 5가지 시계와 중독의 여러 면을 학습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만 잘 살아내게 하소서의 기도문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회복 모임 참여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은 온라인 회복 모임 참여 형제와 가족임을 상기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학습하신 내용들을 회복 생활에 적용할 것을 다짐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 잘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중독 문제로 처참했던 지난 날들은 이미 다 지나갔으므로 되돌아보거나 슬퍼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나 걱정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오. 다음 날에 오늘 하루의 회복 노력이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만을 위해서 회복 과정과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진행해 이혜왕 선교사님과 저 한선희 집사였습니다. 온라인 회복 모임 참여 형제 가족 여러분, 다음 회복 방송 시간까지 평안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이제. 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맘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죽도록 충성하라.